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앞에 계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계심을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저희 집에 돌아갔을 때라도 이 자리를 떠나서 매일 다른 곳, 회사의 책상 앞에서 내 삶의 현장 앞에 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저희가 느끼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깊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살고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는 그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 지난주에 상반부를 했고요. 오늘은 4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72절까지 하반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교독을 해봤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나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 영이었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지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으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드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을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청년들은 혼인의 노래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친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들의 대적을 쳐서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의 지파와 그의 사랑하신 시온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에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43절부터 마지막 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게 스토리라는 것을 여전히 알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열 가지 재앙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각각의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집트를 치셨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얘기를 하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소의 영역, 그들이 시내 산 앞에 서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나라들을 그들 앞에 쫓아내셔서 줄을 쳐서 소를 분배하셨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빗나간 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표현하는데 속이는 활같이. 그러니까 활이 휘어져 있으면 쭉 당겨서 놔도 이게 곧장 나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것도 꽂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0점이 안 맞는 총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엉뚱한 짓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산당을 짓고 조각금 우상들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분내어서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셔서 그들이 실로의 장막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쳐버리시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치시고 에브라임이 사울 왕조까지 포함을 하면 이 에브라임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유다를 택하셔서 이날 회복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요? 저 뒤에 열 가지 재앙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죠?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 가지 재앙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는 걸 끊어내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터전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터전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활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안일함 때문이었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잖아요. 가난 이 세대가 무엇 때문에 변질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변질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땅을 얻고 쉴만하고 누릴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래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집중력을 사라지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일정 시간을 보내버리죠. 이게 처음에 이제 안일함의 이슈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죠? 사사기 4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하나는?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내가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겼고 굉장히 그 문제들이 되게 무서운 거죠. 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되게 무서운 거죠. 이 문제가 무섭고 저 문제가 무섭고 저 문제가 무섭고 그래서 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삼류국가인데 우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는 매일날 치이는 나라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들려버립니다. 보세요. 이 개인적으로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난주 설교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셨고요. 새로운 방향성을 깨닫게 하셨고요. 사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데 보고 있는 나를 올바른 데를 보게 하셨고 나한테 상처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치료하셨고 죄악과 범죄함이 있었는데 지적하고 고치셨고 그래서 나한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계세요?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완성됐어요? 아니죠. 전보다 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어떻게 봤어야 돼요? 이 통전선 속에서 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일을 하길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실 거야. 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고치셨어. 근데 100가지 문제 중에 한 3가지 고쳐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 5개 정도 고치고 있는 중인데 결국 그렇게 고치셔서 하나님께 7, 80개 고치실 거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데까지 못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당히 하나님께 접근되는 삶을 살아가게까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통전선 속에서 나를 보면 오늘이 뭘로만 보여요. 오늘이. 그럼 난 오늘 뭘 해야 되지 위주로 보이죠. 그럼 하나님께 오늘의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고 어떤 거에 집중하길 바라시고 무엇을 고치시길 바라실까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 뷰로 내 인생을 관통해서 바라봐야 이 통전선 속에서 오늘을 봐야 내가 오늘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통전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잃어버리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되는 것 같으면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서 시간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인정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인정받은 것 같고 거들먹거리기도 해야 되고 시간 좀 있는 것 같고 좀 놀아야 되고 돈 좀 있는 것 같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나 힘들었잖아. 나 고생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고생했잖아. 이제 들어왔는데 뭘 또 싸우란 말이야. 뭘 또 싸워. 살만한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그 통전 선수를 보지 않으면 뭐에 집중해요? 오늘 내가 받지 못하는 평가. 오늘 내가 없는 돈. 오늘 내가 없는 시간. 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그러니까 빨리 이 겨울 해결하는 게 급하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이건 안 중요하고 지금 이게 급하고 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게 급해서 맨날 이집트랑 외교 잘하고 바벨론이랑 외교 잘하고 물론 후대 역사긴 하지만 외교 잘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머리 쓰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나라고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그건 안 보여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커다란 강대국과 저런 커다란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데 이쪽 저쪽 눈치 잘 봐야지 뭘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통전성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거 지금 내가 돈 없고 바쁘고 인정 못하는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돈 모으고 싶고 놀고 싶고 이 생각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려요? 통전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엔 뭐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놀아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뭐 크게 나쁜 짓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니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뭐 그게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흐름을.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하나님 또 그럼 뭐 되게 화내시잖아요. 뭐 분내고 뭐 불살라 버리고 막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그 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이거 화내는 거 이상해 보여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얘가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 인생을 불살랐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불살랐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불살합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건데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로 온 거면서 갑자기 여기까지 온 게 막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처음에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또 이걸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다고요. 적용해 봅시다. 하나. 그럼 역사에서도 관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역사에서 참 관점이 중요해요. 사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식민 사관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좀 열등했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나마 먹고 살게 해준 거야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랄 관점이 있어요. 하여튼 식민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뷰로 보면 그 뷰로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철도도 놔줬다 뭐 이런 거 저수지도 파줬어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뜯어가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몇 개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맞아 보이죠. 그 사건 이유를 정리를 하니까 그 사관으로 우리 현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역사적 관점의 현재를 보면 일본한테 감사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원래 약간 열등한 민족이고, 우리는 원래 당파 싸움 많이 하고, 막 우리는 원래 뭉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죠. 그 규정이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현재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의 내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너무 민족 사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독립했대. 무슨 소리야? 2차 세계전에 제가 이겨서 독립했지. 하여튼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립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세웠고 막 이렇게 또 전 민족 사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하여튼 막 그런 사관이 있죠. 그런 사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관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좀 편협해보기도 하고 뭐 양쪽이 있겠죠. 그렇죠? 세계사적 관점에서의 사관도 있어요. 세계 역사의 정황 속에서 어떤 역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객관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관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현재를 바라보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돼요. 이걸 사관의 힘이에요. 이게 사관은 위험성이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 개인을 어떤 사관으로 보고 계시나요? 내 개인사를 어떤 사관을 보고 계세요? 내 개인 역사를 내가 개인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나쁜 일, 이런 나쁜 일, 이런 나쁜 일, 이런 나쁜 일, 더럽게 운이 없었던 애야 라는 관점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30년을 살면 거의 나쁜 일들이 있거든. 그 위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 나는 불행한 애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생기겠죠. 부정적인 전망과 보상심리. 내가 내 인생에 나쁜 일만 일어났었다라는 사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내 현재를 대하는 방식이 뭘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보상심리가 있겠죠. 조금 잘된 거는요. 크게 고맙지도 않아요. 왜? 안 됐던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줘도 성에도 안 차. 감사하지도 않고 뭔가 누리려는 강박이 심해지고 그럼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게 잘해왔어. 다 도움받아서 했으면서 내가 다 해냈고 내가 성공했고 난 대단하고 막 이래요. 그럼 자만심에 쩔겠죠. 그렇죠? 내가 또 뭐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큰일 나죠. 사실. 사람마다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본인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그리고 그 사관을 되게 사관 자체를 비평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관에 푹 빠져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지요. 좋은 일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있었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돈 벌어먹고 그 외모를 갖고 그 정도 신앙을 갖고 살 리가 없거든.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래. 아 내가 다 잘해냈대. 아닌 것 같은데. 얘 배경을 보나 얘 뭘 보나 뭘 보나 뭔가 운이 좋았던 지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분명히. 사관이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사관을 가져야 돼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의 사물은요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뒤에서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안정되느냐 안정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관점이 정리가 안 돼요. 옛날에 이 열 가지 재앙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얘기하면 출애굽기 맨 첫 장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출애굽기 맨 첫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생했던 거 위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집트의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죠. 아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장에서 얘기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해서 어떻게든 걔네들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걔네들은 점점 흥황해 나갔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걔네들이 그 약속대로 별과 같은 민족으로 번성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죠. 하지만 고생한 거에 사관의 액센트가 있어요? 아니죠. 언약이 성취된 거에 사관의 액센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성취된 걸 집중을 해서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신 언약도 성취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는 언약도 성취하겠구나. 그럼 내가 그 땅을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신경 안 써줬기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라고 정리하면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젠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좀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죠. 그러다 가데스 바네에서 박살나는 거죠.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관점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관을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냐 적냐 사회에서 평가를 많이 좋게 받고 있냐 넣게 받고 있냐 바쁘냐 안 바쁘냐 이걸로 내 인생을 자꾸 평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인생의 평가라는 게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돈 많이 버냐 안 버냐 시간적으로 여유 있냐 없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지금 내가 좋은 평가 받냐 좋은 평가 못 받냐 이거 갖고 내 인생을 규정하잖아요. 이 세 가지로 내 인생을 규정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아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받고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면 너 제일 잘 산다. 이 사연은 이래요. 얼마나 단순한 사연인지 몰라요. 진짜 일차원적인 사회 우리가 살아요. 이거 세 개 가지고 서로 인생과 존재를 규정한다니까. 이게 있으면 세상 불어내고 인생을 잘 살고 있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없으면 난 뭔가 못 살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인생이란 건 그거보다 심오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먹을 거 많고 시간 여유 있고 주변에서 좋아한다고 걔가 짱이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에버랜드 원숭이들 모여있는데 걔가 짱 먹는 애가 나보다 행복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거기서 짱 먹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마리 있으면 한 명이 항상 짱인데. 그거보다는 심오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심오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시간이 있나 없나? 돈이 있나 없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냐? 받고 있지 못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일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하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일 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배우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인간관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삶을 잘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고 내가 영적인 중심을 잡는 거 배워야 돼요. 거기서. 거기 그거 배우라고 거기 두신 거예요. 광야에 고생시키라고 두신 거 아니고 가나안 전쟁 그냥 사람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거기가 학교예요. 거기가 영적인 훈련의 터전이에요. 영적 훈련은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훈련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내 중심 잡는 걸 배우고 내가 여기서 관계하는 걸 배우고 여기서 일하는 걸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남 얘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이스라엘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일은 다 까먹고 오늘 잘 되면 노느라 정신없고 오늘 안 되면 힘들어하느라 정신없는 그 얘기예요. 오늘 뭘 해야 되는지는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망쳐버렸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누가 나와요? 유다와 다윗이 나오죠. 유다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다윗은 목동이었던 다윗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유다 이들은 뭐에 집중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오늘 시편에선 역사적으로는 조금 더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들 뭐에 집중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큰일에 이들은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유다 역사에 다시 한번 이 400년의 어둠의 침체기를 깨고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죠. 왜? 이들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뭘 하길 바라시는가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개선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표현하죠.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그쵸? 이게 뭐 큐티제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함과 능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쵸? 여러분 내가 좋으면 쉬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이렇게는요 완전함과 능숙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내가 하는 현장에서 그쵸? 내가 하는 삶 속에서 완전함과 능숙함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설득력 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 사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설득력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큰 조직에 있을 때도 왠지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요. 우리 윤지랑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말도 뭔 상관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괜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요. 그래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여기 성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근데 이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받고 가건 안 받고 가건 나한테 안 중요하잖아. 사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뭐내 스타일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면 못 알아볼 거고 좋은 사람이면 내가 좋은 걸 알아보겠지. 눈이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삶이 재밌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 현관이 우리 집만 하면 기분이 아파. 현관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요즘 아파트들은 방한 3개는 만들겠더라. 한참 걸어가 현관을. 기분이 안 좋아. 모임에 나갔는데 다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왠지 이 모임에 오기가 싫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불러봅시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준 주변 사람들의 삶, 그들이 갖고 있는 위치나 돈. 여러분, 우리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이런 정말 가벼운 것들을 내 인생을 규정해요. 인정받냐, 돈 있냐, 잘 놀러 다니냐. 우리 이거 그만합시다. 인생은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만합시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그걸로 규정하는 걸 멈추시고, 내가 타인의 인생을 그걸로 규정하는 걸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를 우리 바라봅시다. 누군가 부럽다면 저 사람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과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갖고 우리 부러워합시다. 우리가 뭔가로 자랑스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셨고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관점들을 좀 여셔서 혹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내 눈이 좀 보여지는 것들 흐려지셨다면 다시 이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 감은 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25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부탁드리지만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25분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긴 시간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잠깐이면 가는 시간이에요. 25분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 제가 요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내 관계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25분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위해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